대한민국 기업가 열전.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에 원조를 받던 나라들 중 유일하게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한국. 한국의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일선에서 경제를 개척해온 기업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한 장사꾼들의 가슴을 뛰게 할 한국 기업가들의 이야기를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정우 교수가 들려드립니다.
훌륭한 상인이란 무엇일까요? 훌륭한 상인이란 다른 사람의 물건으로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기업가 열전 3부, 박승직, 100년 기업의 털을 닦다 두 번째 이야기.
자, 여기서 그냥 단순히 옛날 얘기만 하면 이거는 김정호의 강의가 아니죠. 김정호는 경제학자인데 무슨 옛날 얘기하러 여기 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이 상인들로부터, 기업가들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어떤 원리가 뭐냐, 교훈이 뭐냐, 이걸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자, 상인이라고 하는 건 뭘 하는 존재냐는 거예요. 조선시대에는 상인을 무지하게 억제했는데, 그리고 이게 구한말로 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상업이 허용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생활이 윤택해지기 시작했는데 조금씩 뭐가 달라진 거냐 도대체? 상인이 뭘 하는 존재이길래? 이겁니다. 훌륭한 상인은 부족함을 채워주는 존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물건으로? 아니요. 남의 물건으로요. 남의 물건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오지 산골 구석에서 배를 짜고 있는 그 아주머니에게, 그 아낙네에게 소금이라고 하는 건 무지하게 귀한 존재입니다. 소금 없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요즘에는 뭐 나트륨 많이 먹는다고 뭐 그냥 뭐 호들갑을 떨고 그럽니다만은 사실은 나트륨 없으면 사람이 죽어요. 열사병에 걸리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소금이 매우 귀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 거는 시간이고, 그 시간을 통해서 시간을 가지고 배를 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팔아서 부족함을 메우는 거예요. 소금의 부족함을. 또 다른 뭐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것의 부족함을 메우는 거예요. 네. 그 일을 누가 해주느냐? 그 상인이 해주는 거예요. 그잖아요? 왜? 혼자는 못 하잖아요, 그걸. 혼자 할 수 있으면 다 했겠지요. 못 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못 했다. 박승직은 했다. 여기에 훌륭한 상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상인은 부족함을 채워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풍부한 곳으로부터 부족한 곳으로 물건을 날라가 주는 겁니다. 거기에서 생겨난 가치를 자기가 일부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리고 상인은 자신이 창조한 가치의 일부를 가져서 돈을 번다. 또 고객에게 남들이 못하는 것을 해주면 돈이 벌린다.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해줄 때 돈이 벌리는 거예요. 예. 남들이 못하는 것을 하려면 용기와 인내와 과감함이 필요하다. 라는 거죠. 예. 결단이 필요하다. 이 사람이 한번 멀리, 박승직이 한번 멀리 예를 들어 의주까지 간다. 이거 보통 일이었겠어요? 그건 목숨을 내거는 일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 그 결과 돈을 벌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분이 돈을 꽤 많이 벌었어요. 1882년에 장사를 시작했는데 1896년 꽤 부자가 된 거죠. 거기다가 1894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조선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지죠? 1894년 무슨 개혁? 갑오개혁. 예, 네, 1894년에 갑오개혁이 이루어집니다. 그 갑오개혁 때 신분도 폐지되고 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육의전이 폐지가 된다는 것이죠. 육의전이 폐지가 됐어요. 육의전은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지만 독점 상인들이에요. 국가로부터 독점권을 보장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폐지가 된 거예요. 폐지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무나 장사해도 되는 거야. 라는 거죠. 그럼 그전에는 아무나 장사하면 안 됐나? 안 됐었죠. 예를 들어서 육의전은 여섯 가지를 팔았거든요. 그래서 포. 그러니까 이런 옷감을 파는 거고 또 그다음에 목 이거는 비단을 파는 거고 또 종이 어물전 뭐 해가지고 여섯 개가 있었어요. 그 비슷한 종류의 것을 팔려면 유기전 상인 그 독점 상인한테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만 팔 수가 있었어. 그 사람한테 납품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팔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장돌뱅이들은 그걸 짊어지고 다녔던 겁니다.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왜? 걸려도 괜찮은 거거든. 만약에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조폭들한테 걸려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 조폭은 뒤에 유기전들이 다 있는 거죠. 예. 그게 공식적이었어요. 예. 근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제는 한 군데 자리 잡아도 되겠구나. 라고 결정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1896년에 배옥에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 장소에서 자기 이름을 내걸고 장사를 하게 됐다. 이거는 굉장한 변화인 것이죠. 네. 그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가 종묘예요. 종묘. 종묘고 여기가 무슨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여기. 무슨 아파트 단지가 있고 이렇게 가다 보면 창경원, 창경궁이 있고 그런데 바로 여기라고 그래요. 종로 4가, 5가, 고 일대에다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파는 물목이 달라집니다. 파는 물건이 달라진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주로 뭘 팔았다고요? 배, 예. 시골에서 아낙네들이 짜는, 집에서 손수 짠 그런 것들을 짊어지고 와서 판 겁니다. 그런데 차츰차츰 이제 수입이 되기 시작했어요. 옷감들이 수입이 되기 시작했어요. 첫 시간에 우리 제임스 와트 얘기했었잖아요. 세계의 산업혁명을 시작한 사람은 제임스 와트다.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공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서 생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가 석탄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면직물입니다. 옷감이에요. 옷감 짜는 공장이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그 공장들 있잖아요. 그게 막 왕성하게 돌아가니까 막 이제 조금 산업혁명을 일찍 시작한 나라들에서는 옷감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과거에는 구경도 못했었던 그 고품질의 옷감들이 매우 저렴한 가격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영국이 처음이었고 동양에서는 일본이 처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영국 면직물이 쏟아져 들어오다가 청일전쟁 이후에는 이제 이 일본의 옷감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박승직 상점도 이제 시골에 있는 면직물 일부러 돌아다니면서 위험한 데를 다니면서 그걸 가져오는 게 아니고 재물포로 통해서 들어오는 그 일본산 면직물 그것을 경인선 그 철도가 쭉 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경인선이 생기면서 지금 한강철교가 생기거든요. 아무튼 그걸 이제 쭉 건너오는 그거를 사가지고 이제 거기서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취급하는 물목이 달라지게 돼요. 거기다가 단순히 일본에서 수입만 되는 게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직접 면직물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퀴즈. 부산에 가보면요. 조방낙지라고 하는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방낙지. 저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와 매우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는데 조방낙지의 조방은 무엇의 약자일까요? 그 뒤에 분이 먼저 했습니다. 그래, 조방낙지라는 게 조선방직입니다. 예, 부산에 가면 왜 조방앞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조선방직 앞이에요. 근데 이게 일본 기업이에요. 조선방직이 일본 기업이야. 왜? 현지화를 한 거죠. 그죠? 일본 기업이 와가지고 현지화를 한 겁니다. 조선방직 주식회사. 이게 지금 그 조방에서 나온 그 옷감 광고를 하고 있는 건데요. 모델도 한국 사람이고 조선 사람이고 그렇죠. 완전히 조선적 옷을 입었고 조선 방직이고 이게 뭐 일본 기업인지 조선 기업인지 뭐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태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 사람으로서 프랑스에 가가지고 큰 훈장을 받은 분이 있는데요. 한 5년 전인가? 큰 훈장을 받았는데 그분의 이름은 허영인이에요. 이분은 무슨 그룹의 회장입니다. 네. 무슨 그룹일까요? 예. 네? SPC. 프랑스에서 왜 훈장을 줬죠? 상호 때문에 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파리바게뜨라고 하는 그 프랑스 이름을 썼다고. 그리고 그거를 이 대한민국, 온통 대한민국에다가 그걸 다 퍼뜨렸다고 그래서 훈장을 줬대요. 그래가지고 그 파리바게뜨가 이제 중국에도 진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상표인데 그게 중국 사람들은 다 그게 프랑스 상표라고 다 생각한대요. 한국 상표가 아니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본인들도 조선 진출을 할 때 아예 그냥 조선 상표로 이렇게 진출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런 조선 방직 같은 데도 막 생기고, 그러니까 조선에서도 이제 막 이런 그 뭡니까 공장에서 아주 고품질의 이런 면직물들이 대량으로 생산이 되니까 값도 낮아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배옥에 일대, 배옥에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로 4가, 5가, 동대문 그 일대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거의 그러니까 평화시장 뭐 이쪽까지 다 포괄하는 그런 개념, 광장시장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그 일대에 포목점들이 쫙 생겨납니다. 근데 포목점들이 그렇게 많이 생길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게 일본제 포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의 경제학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수입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 뜻하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수출과 수입, 우리는 수출을 하면 일자리가 생기고 수입을 하면 일자리가 안 생긴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그거. 그건 틀렸어요. 자, 일본제 면포를 수입해가지고 무슨 결과가 왔느냐?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2번부터 한번 보죠. 우리는 아 일본제 면포가 수입되니까 당연히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농가들이 다 망하겠다. 그죠? 네, 농가들이 망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배 짜는 건 안 하는 거예요. 배 짜는 건 안 해. 왜? 그래봐야 안 팔리니까. 공장에서 뭐 엄청 좋은 게 더 싸게 나오는데 그걸 왜 집에서 이걸 하고 있겠어요? 네. 다른 거 하지. 자, 그 대신 쌀 생산으로 전환이 됩니다. 근데 그때 마침 또 쌀 가격이 올라가요. 왜? 일본인들이 조선 쌀을 많이 사 먹기 때문에. 그 쌀 가격은 올라가고 배 가격은, 그러니까 옷감 가격은 떨어지니까 농민들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쌀 생산을 늘리죠. 그래서 여기 보면 1920년하고 1943년에 이제 통계가 쭉 나옵니다만은 이 미작이잖아요. 미작. 미작이 20년대에 비해서 40년대에 보면 쌀이 굉장히 생산량이 높아집니다. 왜? 농민들이 스스로 쌀 생산하는 쪽으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왜? 옛날에 이거 짰을 시간에 또는 뭐 가만히 짰을 시간에 집신 만드는 시간에 쌀 생산에 투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일본에 다 이제 수출이 되는 거죠. 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농민들이 간의 수공업이 소멸을 하고 그 대신 쌀 생산으로 전환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것은 조선 사람들이 입을 게 좋아진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더 싼 값으로 더 좋은 옷을 더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된 것이다. 또 중요한 것.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 조선인의 포목점이 늘어나게 된다. 종로 2가에서부터 쫙 시작해서 동대문까지 이어진 그 포목점들은 무엇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가? 그건 수입된 옷감 때문에 가능해진 겁니다. 이거 얘기 들으면 매우 불편하시죠? 아, 수입이 그렇단 말이야? 네, 수입이 그렇습니다. 수출만 일자리를 드는 것이 아니고 수입도 일자리를 늘립니다. 수출이든 수입이든 다 일자리를 늘립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홍어 좋아하세요, 여러분? 홍어. 아, 저는 좋아합니다. 예, 어떤 분은 냄새 난다고 뭐 도저히 못 드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홍어. 이거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께서 홍어 드실 때는 홍어 한 마리에 150만 원씩했습니다. 이거는 부자 아니면 대통령 정도 돼야 먹는 거지요. 감히 엄두가 안 내는 겁니다. 지금은요? 뭐 4만 원, 5만 원 그래요? 왜? 칠레산, 아르헨티나산 쏟아져 들어오니까요. 흑산도 홍어 가지고는 우리나라 홍어 소비량의 10%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칠레산, 아르헨티나산 홍어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나라 홍탁식당의 90%는 문을 닫는다는 얘기죠. 또 뒤집어 얘기하면 칠레산, 아르헨티나산 홍어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음식점으로 먹고 살게 됐다라는 얘기를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자리가 엄청나게 생겨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수입, 뭐 수출 이걸 굳이 따질 이유가 없다.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대체로 거기에서 일자리가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잘 살아가더라 라고 하는 것이 경제학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이거는 수백 년 된 가르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수출은 좋고 수입은 나쁘다고 그렇게 대통령부터 장관부터 뭐 제일 아무튼 초등학생까지 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는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부터. 자, 그렇습니다.